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어제도 이 동일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는지를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정말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가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건 자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눈 고침을 받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임으로는 도저히 뭐할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상황과 현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때로는 그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특별히 지은 것도 없는데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현실이 생겼든지 간에 도대체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는가? 그게 참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행동하신 것 자체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해서 행동의 주체가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당연히 앞을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보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맹인이 주님을 찾아왔다, 아니면 맹인이 주님께 소리를 질렀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와 같은 일이 된,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혹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이지만 듣는 건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는데, 여하튼 뭐 진흙을 이겼든 아니면 침을 뱉으셨든 여하튼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져주십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원했던 그런 방식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그 사람이 원했느냐 안 원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명령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이걸 쭉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안에는, 이 맹인이 처해 있던 현실 안에는 두 가지 현실이 다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고 있던 그런 현실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그런 현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다그 사람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사실은 이게 이유를 설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결국 현실이 좋지 못하지만 설령 죄 때문에 그런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베푸시려는 은혜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폐암도 걸리고 간암도 걸렸다 칩시다.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죠. 부모 죄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실을 만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죄를 지어서 이래. 내가 이제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자책하고 자탄하면서만 살아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현실 말고 비록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좋지 못한 현실, 심판받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 사실 뭐 형벌을 받은 거죠. 형벌을 받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잘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인도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건져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마음속에 이게 참 못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무리 쳐다봐도 복받을 구석이 없어요. 저렇게 사는데 무슨 복을 받을까? 저런 사람이 복을 받으면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하지. 나도 저렇게 살고 복받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벌을 받았는데 벌을 받은 상황에서도 또 죄를 짓는 저 모양이니까 저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넌 지금까지도 벌 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벌이 더 많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들 때가 있다고. 그래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쭉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시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뭔가 좀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저 자식은 1번부터 100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벌받아도 시원찮아. 이런 판국인데 보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나름대로 뭔가를 합당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지만 뭔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났다, 집사들끼리 싸움이 났다, 목사랑 장로가 싸움이 났다 그러면 어이구 저 장로, 어이구 저 목사.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질문을 던졌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부모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인간적으로 보면 올바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는 건 여하튼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 삶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여하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병고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뭐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어떻게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건, 아니면 죄를 짓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건, 여하튼 이미 지나갔잖아요. 과거 때문에 현재 일들이 생긴 것인데 여하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주님, 제가 참 면목은 없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은혜를 예비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마음의 위로를 삼고 또 소망을 갖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주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조차 좌절하는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그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께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실 때에 우리가 이제라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